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일이 마음에서 생기더라고요. 마음.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살면서 이 마음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의 말씀, 잠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지혜. 이렇게 지혜를 주는 책,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대왕이 하나님의 영에 영감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 잠언에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 기록을 해주신 겁니다. 자, 솔로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아내가 있었고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이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런 왕을 줬습니다. 솔로몬의 그 이름의 뜻은 화평한 자란 뜻이에요. 화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한 그와 같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대언자를 보내셔서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여디디아의 뜻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린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솔로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지혜의 대왕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4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바닷가에 우리가 동해안이나 하여튼 뭐 서해안이나 가서 보시면 바닷가에 모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모래가 같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그렇게 많이 주시고 또뭘 줬어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이런 칭송의 대상이 될수 있는 이와 같은 그 훌륭한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너무나 큰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번 솔로몬 앞에 가서 그 사람의 그 지혜의 말씀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고대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실제로 세바의 여왕은 많은 그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또 심지어 중국에 있는 사람들조차 신임 땅에 있는 중국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 한번 좀 들어보기 위해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크로드, 비단길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통해서 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와 같은 지혜를 받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고 또 솔로몬이 다윗 왕으로부터 많은 훌륭한 장수들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그래서 왕국을 넓히기 시작해서 그래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의 왕국이 더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 가장 넓은 그와 같은 영토를 솔로몬이 이제 소유하게 됩니다. 또그 이후에 또 다윗이 원래 하나님께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봉헌하려고 했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내 아들이 지어야 된다.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시시하게 지을 수 없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설계가 정말 이 하늘의 대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어쩔 수가 없이 자기의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서, 옛날에 다른 왕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나라에 공주라든지 아니면 왕자라든지 데려다가 이렇게 친인척끼리 인척 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을 행해서 그래서 왕국을 보존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시돈 사람의 여인들도 데리고 오고 암몬 여인들도 데리고 오고 해서 솔로몬에게 아내가 700명, 그 다음에 첩이 300명 해서 자그마치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아내만 거느렸으면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솔로몬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이 아내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가서 경배를 드리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가서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악한 일이 솔로몬에게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제 자신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많았으니까 얼마나 자신을 신뢰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지혜를 줬으니 내가 이 마음 하나쯤 다스리지 못하겠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했거든요. 다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에 우상 숭배가 도입이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남왕국, 북왕국이 갈리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악한 일들이 왕국 안에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결국은 마음에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걸 깨닫고, 오늘 아침에는 마음을 지키자. 마음 지키기.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잠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솔로몬이 그와 같은 악한 일을 다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의 경책을 받고 그리고선 말년에 이제 뒤에 돌이켜서 그래서 전도서도 짓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만히 봐서는 솔로몬이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면서 이와 같은 잠언을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잘못된 것과 그다음에 바른 것들 많은 일들을 행한 그 지혜의 대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말고 내 마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절 가서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자기의 그 인생을 돌이켜보고는 자기 아들만큼은 절대로 자기가 밟았던 그와 같은 일들을 다시 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마음에 작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제발 좀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좀 기울여라. 여기 솔로몬의 그 애타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기가, 다윗 왕,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돼서 모든 걸다 누려보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자기 아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귀를 내 말하는 것에 제발 좀 기울여야 된다. 지금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담에 이런 것이 있어요. 말을 물 있는 대로 데려갈 수는 있는데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모든 걸 보여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렇게 거룩한 삶입니다 하고, 우리가 보여줄 수는 있어도, 끌고 가서 그렇게 행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예요, 그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아,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금 애타게 이야기하는 거. 내 아들아, 내 말하는 것들에 좀 귀를 기울여라. 21절 가서 보니까 그것들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그것들을 예, 이렇게 간직하라는, 마음에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정말 솔로몬의 그 심정 같아서는 이걸 아주 그냥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마음판에다 딱 새겨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되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옷 이런 거 입으라고 그러고 이런 건 가능해요. 빨간색 입지 말고 뭐 파란색을 입어. 이거 가능한데 어떻게 마음을 쥐어짭니까, 아버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가서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인자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경건한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였어요. 어려서부터 이두 아들들이 예,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그 양육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잘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자라면서 이두 아이들이 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문설주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딴 데로 좀 넓은 데로 나가야지. 이 좁은 데서 내가 어떻게 사냐. 이 마음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홍수처럼 그렇게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을 치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아서 그리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창녀들과 함께 살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예, 거기 가서 엄청나게 시련을 겪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내 마음을 한번 열어놓으니까 이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구약 성경의 말씀과 이런 것들 왜 읽어요? 이거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그 사례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작정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이 장수들을 전쟁터로 보내놓고 자기는 한가하게 지붕 위에서 거니는 가운데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거든요. 그 마음속에 간음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 걷잡을 수 없이 그 마음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하게 되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게 되고 그렇죠? 일이 그냥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생겼어요? 마음에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외적인 걸 보는데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거든요. 그래서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어도 믿음을 법으로 부과해 갖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최대한 우리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지 그 이상은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이 된다고 하는 걸 자꾸 가르치지 않으면, 그럼 나중에 부모에게 화살이 돌아와서 나이가 60, 70, 80이 됐는데 애들 때문에 고생하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 지금 르호보암을 놓고, 그리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가서 보니까, 그것들,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것들은 이 명령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니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내 경험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생명이 늘어나게 되고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살다 보면 기계를 사죠. 세탁기도 사고 무슨 마이크로 오븐도 사고, 이렇게 사면은 꼭 뭐가 딸려옵니까? 뭐가 딸려와요? 사용 설명서가 딸려오죠. 그렇죠? 사용 설명서가 딸려온단 말이에요. 그 사용 설명서에 있는 대로 이 기계를 써야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또 기계를 오래 쓸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내가 다 한다 그러고 새로 나온 제품을 그냥 옛날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돌리고 그러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계에 설명서가 있듯이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도 설명서를 주셨다니까. 이 사람 몸을 어떻게 써야 된다 하는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 설명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여기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기록이 돼 있는 대로 몸을 쓰면은 어떻게 돼요? 건강과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수 있는 거고,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몸을 막 굴리면, 특별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이 몸을 이렇게 막 굴릴 수가 없잖아, 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몸을 막 굴릴 수가 있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굴리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전을 내가 제대로 사용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예, 건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그 저주 중에 하나 요새 유행하는 게 에이즈예요. 에이즈. 요새 여러분 신문 보시니까, 제천에 어떤 젊은 택시기사가 에이즈 환자인데 여러 여성들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가져서 지금 제천 지방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듣고 계시죠? 왜 그래요? 몸을 제대로 쓰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2030년 정도가 되면 아프리카 전 대륙의 사람들이 다 에이즈에 걸리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에 뭐라 기록이 돼 있어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때그 몸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이 임한다고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바르게 쓰는 것,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몸을 바르게 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고, 아까 기도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드디어 솔로몬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여기 영어로 가서 보면은, 예, 2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all diligence로 돼 있어요. 부지런하게 찾으라면,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내 마음은 1차적으로 르호보암의 마음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 지키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디서 난다 그래요? 마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마음을 좀 지키고 살았는가? 나는 정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좀 지키며 살았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마음 지키는 게첫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전에도 구원받으려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23절엔 마음을 지켜야 된다. 24절엔 입을 지켜야 된다. 25절엔 눈을 지켜야 된다. 26절, 27절엔 발을 지켜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입과 눈과 발을 지키게 되면 그러면 행복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음과 눈과 그다음에 입과 그다음에 발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입이라든지 아니면 눈이라든지 아니면 발이 뭐에 의해서 일을 합니까? 뭐의 명령을 받고 살고 있어요, 이게? 모든 것들이 마음의 명령을 받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의 명령. 그래서 시편 24편 3절 4절 가서 보시면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느냐? 누가 오를 수 있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르려면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순수해야 돼. 마음이 순수하면 그러면 손이 깨끗해지고, 발이 깨끗해지고, 눈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귀, 듣는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결정하는 게 누구라고요? 어떤 거라고요?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 뭐가 결정을 해줘요? 마음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문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도 마음 문제고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기쁘게 하지 않느냐도 마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예쁘냐, 예쁘지 않냐, 뭐 좋은 옷을 입었냐, 좋지 않은 옷을 입었냐, 머리가 기냐, 머리가 짧으냐, 사람은 그 외모를 봐요. 사람은 그것뿐이 안 보여요. 어떻게 사람 마음속을 봅니까?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미워하시고 예수님이 저주의 말씀을 퍼부으신 그와 같은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율법사들. 왜 그래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외모만 보는 거 외모. 외모가 바르냐, 그르냐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거든요.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빵을 먹는데 손을 닦지 않고 지저분한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저분한 걸로 먹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잘 들으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냐, 안 먹냐. 이게 사람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악한 생각. 잘 들으세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옷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를 때 바른 삶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도 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명심보감이라는 책 아시죠? 예, 우리 요새 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읽지 않는데 요새 이제 고전이 부활되면서 우리 이제 도준이 뭐 이런 아이들도 이제 지나면서 명심보감도 읽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자랄 때 명심보감 아마 다 서당에 가서 배우고 그랬을 겁니다. 명심. 명심이 뭐예요? 마음을 맑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맑게 하는 그와 같은 글들을 모아놓은 게 명심보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의 뜻이 뭐냐 보니까 하늘의 밝은 섭리를 설명하고 자신을 반성하여 인간 본연의 양심을 보존함으로써 숭고한 인격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책. 이거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명심보감 이거 읽어보면 좋은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명심보감은 아니고 다른 책 하나 이제 읽어드릴게요. 가진 것이 부족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치 한 조각으로 밥을 맛있게 먹고 누더기 옷한 벌인데도 입으면 빛이 나고 낡은 시집 한 권을 가졌을 뿐이지만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철학자나 뭐 종교나 다 하는 것들 마음 다스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행복을 쫓는 자는 결코 행복을 잡을 수 없으며 생활에 충실하고 성실한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없이 행복해지는 방법, 그건 참 간단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소매를 걷지 말고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속 허욕을 버린다면 그만큼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커집니다. 행복을 전하는 우체통이라는 그 글에서 제가 이제 인용을 했거든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도 읽으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제가 또 하나 이제 읽어볼게요. 마음을 다스리는 십계명. 십계명이 유명하다 보니까 별 십계명이 이제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음을 다스리는 십계명. 첫째, 참자. 예, 감정 관리는 최초의 단계에서 성패가 좌우된다.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화는 일단 참고 볼 일이다. 첫 번째 계명이 이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래 그런 거야. 상사나 동료들이 속을 썩일 때는 직장 생활에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생각할수록 희극적 요소가 많다. 괴로울 때 심각하게 생각할수록 고뇌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간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 때는 그냥 웃기는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면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네 번째, 좋다, 까짓 거. 예, 이렇게 이제 말을 하라는 거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크게 생각하자. 크게 마음 먹으려고 하면 바다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마음 다스리는 거 얘기하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어느 면에서 더 많은 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다섯 번째,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억지로라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자. 내가 저 사람이라도 저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괴롭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왜너 때문에 고생을 해? 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신경을 건드린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속을 바글바글 끓인다면 억울하지 않느냐. 내가 왜너 때문에 속을 썩어야 하지?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열 가지가 다 나가는데 맨 마지막 열 번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라. 괴로울 때는 조용히 눈을 감고 위에서 언급했던 아홉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서 심호흡을 해봐라.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침을 삼키듯 꿀꺽 삼켜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열 가지 계명이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왜이 말씀을 드렸냐.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도 마음 다스리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들어가면은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성인군자가 있는 거고, 공자의 책을 읽는 거고, 맹자의 책을 읽는 거고, 도덕경을 읽는 거고, 다 읽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얘기도 가서 보세요. 나쁜 거 없어요. 다 좋은 얘기예요. 제가 지난 학기인가에 가서 공자의 논어를 들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우리 교수님이 이제 그 설명하신다 그래서 그 들었는데 이 성경 말씀보다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근데 어떤 문제가 들었는지 아세요? 이게 까딱 잘못하고 이 말씀에 빠져들게 되면, 아, 이게 종교의 구분을 못하게 되고, 결국, 이 인간의 사는 그러한 그 방식으로 이렇게 따져서, 좀 말에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감칠맛이 있냐, 없냐, 이런 걸 하게 될 때는 아마 모르긴 해도, 오히려, 공자의 말씀이나 맹자의 말씀이 더 유교적이 우리 문화에 더 맞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마음 지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마음 지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에서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가 보는 마음에 대한 관점과 성경이 보는 마음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면 이 마음을 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말 들어봐요. 공자님의 말씀과 맹자님의 말씀과 말씀을 들어보면 다 뭔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리기만 하면 뭔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가서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디오피아 사람의 피부가 무슨 색깔입니까? 검은색이죠? 노력해서 이 검은색이 바뀝니까, 여러분? 비누로 다 닦아내고, 예? 뭐 이태리 타월로 닦아내고, 이게 검은색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 표범 아시죠? 표범. 표범 반점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반점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악에 익숙한 너희가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을진데, 할수 있다 그러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변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학식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변할 수 없다는 겁니까?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동물의 왕국 이렇게 해서 표범이나 치타가 나오면 예레미야 13장 이 말씀을 기억하시 23절. 그렇죠?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그래서 사람 마음에 대해서 또 넘어가서 보겠어요. 17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마음이 어떻게 사악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악해요? 어느 정도까지? 극도로 사악하다 그 얘기예요. 걷잡을 수 없이 극도로 사악해. 내 마음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솔로몬 이야기 제가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삼천포로 빠지잖아요. 내 마음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도덕과 철학자 아니면 이 세상의 다른 불교와 이런 것들의 말씀으로 이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는 절대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독교와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잠깐 집에 가서 EBS 방송을 틀었더니 진화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1시에 신과 다윈의 시대인가 뭐 해서 이제 진화론 나오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63%인가 다 진화론을 믿는다. 불교 신도들이 63% 거의 비슷해요. 카톨릭 신도들이 85%인가요? 한번 가서 보세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80몇 퍼센트가 심지어 불교 믿는 사람보다 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걸 지금 카톨릭 교도들이 믿고 있다고 지금 거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데서 37%인가가 진화론을 믿는다 그래요. 지금 이게 우리의 상황,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37%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교황을 비롯해서 추기경이니 할 것 없이 뭐 이런 종교 노릇하는 사람들의 85%가 진화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 같은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세상 사람들의 이와 같은 지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도로 사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겠지 생각하지 마. 내 마음이 그렇다니까 내 마음이 극도로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공자의 말씀이든 부처의 말씀이든 누구의 말씀이든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거는 마음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새 마음을 받는 거예요. 새 마음. 마음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마음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조금 뜯어 고쳐서 마음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게 아니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마음 자체가 새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옛 마음은 버리고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 죽어있는 사람의 심령에 들어와서 그 죽어있는 사람의 심령을 치게 될 때 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서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그 안에서 형성이 된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거든요.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이 가슴, 마음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 기구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흉갑이라 그랬어요. 흉갑. 흉갑이 가슴을 막아주는 거예요. 가슴. 마귀의 공격에서 이 가슴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슴을 뭘로 막는다 그랬어요? 의의 흉갑으로 막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서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 이 가슴을 둘러싸고 이 세상을 살게 될 때,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마귀를 물리쳐서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이야기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그 자기 아들에게 간곡하게 마음을 지키라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고, 예,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이 르호보암 때에 가서 왕국이 반으로 쪼개져서,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제 나뉘는 그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돼요? 이집트에서 또 군사들이 올라와서 솔로몬이 쌓아놓았던 그러한 모든, 예, 그러한 영화와 부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말 그대로 이 유다 땅에는, 옛날엔 솔로몬 당시엔 금방패, 방패도 금이었어요. 금방패가 다 뭘로 대체가 돼요? 놋방패로, 예, 대체가 되는 그와 같은 수치스러운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왜? 여러분이 역대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왕의 이름이 나오면 꼭 왕의 어머니는 누구였다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더라.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대왕이었어요. 그러면 마땅히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해서 거기서 경건한 아들을 낳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누가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다고요? 암몬 여인, 이방 신을 섬기는 암몬 여인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배웠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애타게 얘기하는데 아버지 거안 배우고 뭘 배워요? 엄마 걸 가서 배운 거예요. 어머니 쪽에 그 악한 일들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건안 배우고 악한 일들만 배우니까, 역대기하 11장 21절에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이고 첩이 60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것만 배운 거예요. 이 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다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마음을 잘못 써서 결국 마지막에 실패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 아들에게 간곡하게 그걸 부탁하는데 아들이 또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 시대가 또 멸망이 생기는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로마서 15장 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할수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이 성경을 왜 읽어요? 안 되는 걸 이걸 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누구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되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 의지해서 이 마음을 다스리게 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장수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그런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가 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다스려 봐야 되겠다, 이렇게 굳게 다짐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